자, 우리 갈라디아 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1장을 펼치자마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조금 넓은 의미의 우리로 생각하면 도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안에. 그 교회들이 다 동일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유대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인하진 않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율법의 배경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건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좋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저 작자는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냐.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은 설교할 어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 만약 바울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만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는 큰 실수를 한 것이고 큰 죄인이다.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는데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큰 죄인이고 혹시 그 말을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했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예수님도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자기만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큰 죄를 받는 것이다. 왜 그러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구원 못 받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건 큰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뭐 변절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은 정말로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끔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갈라디아 전반을 이용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쭉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일단 바울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메신저의 자격도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바울이 본인이 전한 메시지의 신빙성을 올바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사도가 맞다고 하는 것을 먼저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후반절부터 본인이 사도가 맞음을 몇 가지 각도로 쭉 풀어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게끔 이방인 사역으로 해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 기둥과 지역이 등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인정하고 친교 약수를 보냈다. 또 얼마 전에 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강조하는 그 부분이 틀렸다고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음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면서 내가 야단쳤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너희들이 들었던 말처럼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가 맞다. 이런 변증을 먼저 합니다. 그래 놓고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쭉 풀어냅니다. 먼저는 율법과 약속, 언약에 관한 점을 가지고 갈라디아 3장 후반부터 이제 쭉 풀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4장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4장에서는 풀어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은 12살, 12세까지를 미성년으로 보통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견인, 청직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미성년인 약 14세까지가 로마 시대 관습법상 미성년자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후견인한테 그 아래에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산권은 보통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보호자,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의 아들은 일정 기간 후견인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은 25세가 되기까지는 청지기가 따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초등교사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의 관습을 이용해서 주인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종과 다름이 없지 않냐, 그 후견인과 청직에 매여 있지 않냐, 그 후견인과 성인이 되기까지 후견인과 청직에 매여 있는 것 같이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는 이 후견인과 청직이 같은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관습을 이용해서 이걸 좀 풀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는 매년 3월 17일에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어떤 축제를 였는데요. 이때 가족들이 잔치해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들이자 상속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장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이 로마에서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바울은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그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행사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청지기와 후견인들에게 매인 자들이고 실제적인 고난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상태와 미성년자의 상태에 처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로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유로 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자녀이지만 고난이 없는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로 들면서 성년이 되기까지 암만 주인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가지지 못하고 청지기와 후견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도 사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청지기와 후견인에 매여 있는 미성년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율법과 같은 어떤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비유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초등 학문의 헬라어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보니까 판타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을 구성한다는 기본적인 요소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얼마 전에 뭐죠? 또 뭐 이 애니메이션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 바로 물, 불, 흙, 공기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혼합주의적인 신비 종교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스토이케이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고 믿는 모든 영의 모든 영과 천사들과 마귀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말로 얘기하면 귀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또 이 애원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그런 어떤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문을 정의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단계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초보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주장이 있지만 보통 마지막이나 두 번째가 좀 많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나 천체 숭배 및 그리스도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 속에 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결국 우리도 그것을 종노릇 했다. 너희가 그러했지 않냐. 뭔가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전부 세상의 초등학문이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문장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때가 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로네스, 아버지의 정한 때, 조금 전 읽었던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있잖아요. 바로 그 크로네스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기간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때가 차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 암담한 상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성을 강조했다면 여자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그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를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아주 비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오셨냐? 당신의 율법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휘오 대시한 것, 즉 양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사실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나 이사야 63장이나 예레미야 3장 같은 데 여러 흔적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분위기가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다라고 불렀을 때 당연히 그것을 불경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시절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개역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아바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고 또 탈무드에서는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아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욱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죠. 즉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분과 친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 후사라는 얘기죠. 자 이제 지금 뭐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그 초등 학문 그 이제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으면서 결국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가운데 있는 미성년한 모습이 아니냐. 결국 종과 다름이 없지 않냐.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 돼.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미성년이 아니다. 성년이 된 아들이 된 것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의가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이 아닌 자들 즉 귀신 또는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컨대 제우스, 뭐 아폴로 등과 같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실제로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겼었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찬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냐. 이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초등학문을 표현하는데 약하고 천박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7장 18절에 보면 율법은 무력하고 빈곤하여서 인간을 대속하고 속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자체는 없다는 거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천박한이라고 하는 푸토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궁핍함으로 인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결핍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이 두 구절은 초등 학문인 율법은 항상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됐는데 왜 다시 그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율법은 초등학문인데 약하고 천한, 약하고 천박한, 항상 한계가 있고 결핍한 그런 무능한 것이다. 왜 거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달, 절기, 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날이라고 얘기할 때 금식일이나 안식일이나 하루만 절기는 지키는 절기를 얘기할 수 있고요. 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월삭을 얘기할 수 있고 뭐 아비벌이나 에다님월이나 불월이나 기타 등등 달에 관계된 그런, 그리고 이제 절기라고 할 때에 3대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외에 나팔절이나 수전절이나 부림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해는 7년 만에 있는 안식년이나 그 다음에 7년 7번 이후에 있는 이 희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실은 지금 바울은 이 종교적인 절기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탓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왜곡한 그 신앙,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을 소유함으로 큰 멍에와 굴레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까, 헛된 열심을 가질까, 그것을 지금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달, 절기 이런 것들은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제가 해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왜 못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14만 4천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빠져나오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이게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신천지가 인정해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만희가 사실은 이 땅에 온 구세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하튼 그들이 벌벌 떠는 건 뭐냐면 저기를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 사상도 그렇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 자녀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충실하게 지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앙이 왜곡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모든 의식주의를 다 폐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자가 된 거 아니냐. 그렇듯이 너희도 나와 같은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얘기를 쭉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이 가게 됐을 때 분명히 여러 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어떤 사역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하나는 이제 버가 지역인데요. 버가 지역이 이렇게 저지대고 늪지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병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였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해석하신 분, 어떤 분들은 말라리아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유행병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조금 바울에게 큰 데미지가 갔지 않냐.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주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눈과 관련된 그런 질병이 있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때 이런 육체적인 핍박, 육체적인 질병이 실제로 드러났던 아주 약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그 이 갈라디아 교회와 아주
그토록 감격스러운 기쁨과 사랑을 나눴을 때를 얘기를 쭉 하면서 어찌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열심 내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너희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너희가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유대주의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서 양육받았음을 아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용어로 씁습니다. 디모데한테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은 임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에 특별히 분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화의 과정을 전제하고 중생환자가 가야 될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육해야 될 수고가 큰 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혹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 의문을 품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비유를 이전에는 이제 율법과 이렇게 복음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율법 몽학 선생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청지기와 후견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쭉 했다고 하면 이제 역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약속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이렇게 두 아내 되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를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에 치우쳐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변절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들 여섯 명도 낳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명의 아들이에요.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성취로 난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제 사례도 얘기하고 또 본인도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육신적으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약속의 자녀고 한 명은 육신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난 자녀입니다. 그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인데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 보면 하갈을 표현하기를 시내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얕은 하갈을 시내산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본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라의 후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들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즉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100% 본인들이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던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체가 드러났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유대주의의 본부지만 실제로 지금 믿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합니까?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하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곳은 율법에게 종노로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현재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며 성령의 친히 일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이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구약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주 이사야를 배경하고 있는 아주 조금 고차원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홀로 사는 자는 에레무라고 하는 단어로 과부된 자를 얘기합니다. 남편 잃은 과부의 고독하고 불행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비유하면서 이 홀로 사는 자가 딴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의미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90세가 넘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과부 같은 홀로 사는 자 같은 이 사라에게 약속이 성취되었다. 사라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라는 직접적으로는 자손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게 어떤 예언적인 측면에서 사라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며 그 복음으로 교회가 크게 확장된다는 계시의 역사를 바로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됐고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아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이 유대 배경도 있지만 이방 배경도 많다는 거죠. 이건 비단 이방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와 비교해봐서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실체되신 율법이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전히 오셨음에서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됐다는 거죠. 즉 하갈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따라든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전과 섭리를 통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유하는 여자와 이삭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일 선생에 취급합니다. 자유하는 여자, 이삭, 약속의 자녀들 요들과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일 선생에서 취급합니다.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포함될 모든 자들을 약속의 자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라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29절에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이 이거와 똑같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안식교나 이런 데 가면 보통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얘기 들이밀면서 이 봐라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아직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네. 성경에서 하는 말 맞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럴진데 이렇게 신학이 튼튼하고 많은 세월 동안에 연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이럴진데 이때에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하갈의 종이 아니라 하갈 같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다. 사라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다. 너희가 너희야말로 약속을 받은 유업을 입을 참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자꾸 넘어가지 마라. 더 이상 초등 학문과 같은 저 이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거기에 계속 넘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업을 이을 자가 유대인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유업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유업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특권이 있는 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고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업을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반전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 줄 아냐?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괜찮다. 이 정도 위로가 아니라 조목조목씩 따집니다.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율법은 그냥 청지기와 그냥 후견인 같다. 때가 오기 전에 아버지가 증한 때가 오기 전에 이 주인의 자녀를 보살피고 있던 그거와 같다. 하지만 때가 왔지 않냐. 근데 왜 여전히 그 아래에 있으려고 하느냐. 왜 여전히 초등학문을 지키려고 하느냐. 왜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 이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그 보호자 밑에 너희가 다 컸는데도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정확하게 알아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유업을 이열받을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참으로 성년이 됐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상속인입니까? 정말로 아버지 약속한 말을 믿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이 마치 구원의 기준인 양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이거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어떤 원하심이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